VOA 세계뉴스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2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4개 지역 병합을 지지할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성명에 따르면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이스탄불에서 안드레 예르막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러시아가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과 동맹국들은 단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병합을 지지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 국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설리번 보좌관과 예르막 대통령실 실장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와 식량 수출을 논의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발트 3국 등 동유럽 9개국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지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발트 3국을 비롯해 체코, 북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9개국 정상들은 이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30개 나토 국가 모두 크유에 대한 군사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방어하는 것을 지지하며 러시아가 점령한 모든 영토에서 즉시 철수하고 모든 동맹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대량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2008년 루마니아 부크레슈티 나토 정상 선언문에서 이미 합의한 결정이라면서 이에 대해 확고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4개 점령지 영토 병합 선언에 대응해 나토 가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2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위해선 30개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구와 관련한 확답을 피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면 미국이 군사 대응을 해야 한다고 미국 전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주장했습니다.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CIA 국장은 2일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장과 크림반도 및 흑해 모든 함대에서 식별할 수 있는 모든 러시아 군사력을 제거하는 나토의 집단적 노력을 주도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과 나토가 전쟁에 개입하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집단적 방어를 촉구하는 나토 헌장 제5조를 발동시킬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동맹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퍼트레이어스 전 국장은 러시아가 사용한 핵무기의 방사능 낙진이 나토 회원국에 피해를 입힌다면 나토 헌장 제5조를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핵공격은 매우 끔찍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응해야만 한다는 점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면한 전장에서의 현실은 돌이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엉터리 동원령과 합병, 핵무기 위협을 하더라도 이것이 판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시점에서 이것을 인정하고 협상을 시작할 때가 올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것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말했던 궁극적인 종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남동부 플로리다주 등을 강타한 허리케인 이언으로 사망자가 87명으로 늘었다고 미 ABC 방송이 2일 보도했습니다. MBC는 이언의 영향으로 플로리다주에서만 83명이 숨지고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4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허리케인 이언은 인명피해 외에 주택과 다리 등 엄청난 재산 피해도 초래했습니다. 디앤 크리스트왈 미 연방재난관리청 청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허리케인 이언에 대한 미국의 피해 대응은 전례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연방재난관리청이 최대 규모의 수색과 구조 자산을 사전에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존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허리케인이 강타한 이후 플로리다에서 적어도 1,100명을 구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3일 푸에르토 리코에 이어 이 5일에는 플로리다를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화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마친 북한이 최근 일주일 새 4차례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일주일 새 4차례나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거듭 규탄했습니다. 유엔과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가 북한의 연쇄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 규탄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2에서 4미터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5미터를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마친 북한이 최근 일주일 새 4차례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북한 전술핵 위협에 직접적인 표적이 되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북한 최고 지도부를 겨냥한 강대강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한국의 국군의 날인 지난 1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일 오전 6시 45분께부터 7시 3분께까지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돼 함경도 길주군 무수단리 앞바다 무인도인 알섬 방향으로 날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도 약 30km로 약 350km를 비행했고 속도는 마하 6 정도로 탐지됐습니다. 이 정도 비행거리면 평양에서 한국 쪽으로 쏠 경우 국군의 날 기념식이 열린 충남 계룡대까지 타격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번 발사로 북한은 지난달 25일 이후 일주일 새 무려 4차례에 걸쳐 모두 7발의 탄도미사일을 집중적으로 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인 1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고도화는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연이은 무력 도발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지난 30여 년간 국제사회의 지속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고 있다면서 심지어 최근엔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면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군당국과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북한의 경고한 압도적 대응이라는 표현에 대해 군사적으로 북한을 훨씬 능가하는 미한 연합의 재래식 전력을 모두 활용해 대처한다는 의미로 풀이했습니다. 실제로 국군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한국 군당국은 세계 최대 탄두 중량의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고위력 현무 탄도 미사일 영상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공중으로 튀어올라와 점화되는 콜드 런치 방식으로 발사됐습니다. 현무 계열 중 탄두 중량 추정치가 9톤까지 제시됐을 정도로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미사일로 이 미사일 10발이면 저위력 핵무기와 맞먹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막강한 중량에도 정밀 유도 장치를 탑재해 단 한 발로 북한 지하 벙커까지 정확하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돼 북한 지휘부의 지하시설이나 미사일 기지 등에 큰 위협을 주는 무기체계입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고위력 현무 미사일에 여러 발을 만일에 평양에 쏜다 그러면 광범위한 지역이 초토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으로서는 충분한 타격 능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한국 정부와 군은 그러나 북한의 일련의 도발에 아직은 미사일 대응 사격 같은 직접적인 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만큼 직접적인 맞대응은 피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대응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선 아무리 탄두 중량을 키워도 재래식 미사일이 핵미사일의 대칭 전력이 될 수는 없다며 북한이 위협을 느끼는 F-35A 스텔스 전투기 비행 등으로 보다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는 견해들이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북한이 지금 한반도를 이제 그 겨냥하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이례적으로 4발을 쏜 이상 한국군의 자체 대응하는 모습도 좀 보여줘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뭐 원점 타격 훈련을 한다든지 뭐 대규모 화력 훈련을 좀 보여준다든지 뭐 그런 이제 대응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겐 안보 태세에 대한 믿음과 함께 북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좀 보여줘야 되겠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이번에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다종의 신형 미사일을 다양한 장소와 시간대를 활용해 잇따라 쐈다며 이는 핵 교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제화한 뒤 그 내용에 따라 실전 테스트를 하는 단계로 이해된다고 말했습니다.
법제화를 하는 것 자체는 제도화의 상당히 높은 단계고 그걸 이제 실제 이행하는 시험 단계, 작전 계획 단계에서의 그런 일종의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다. 라고 읽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조한범 박사는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보유한 이후 인도와의 국경 분쟁에서 보다 공세적으로 태도를 전환한 사례를 꼽으며 북한의 이번 도발은 과거엔 보기 힘들었던 공격적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네 차례 미사일 도발은 이례적으로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와 항모 강습단이 참여한 미한 해상연합훈련 그리고 미한일 대잠수함 연합훈련이 한국 영해와 인근 공해에서 진행되는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핵무력에 대한 자신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게 조 박사의 설명입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이미 전술핵무기의 실전 배치, 그 다음 핵교리의 법제화 이 바탕 위에서 그동안 안 보여왔던 공격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 시기 중에 도발, 그 다음에 국군의 날, 당일날 도발 이런 것들은 과거에 없던 패턴입니다. 이 재래식 도발에서 매우 공세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게 이번의 특징입니다.
조 박사는 북한이 앞으로 기술 개발에 구조적 제약이 있는 전략 핵보다 전술핵 완성에 더 주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미사일 도발과 전술핵을 지렛대로 한 또 다른 형태의 공격적 도발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 국무부가 일주일 새 네 차례나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거듭 규탄했습니다. 이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로 안정을 흔드는 북한의 무기 역량을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저지 활동을 외교 노력과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DOA의 논평 요청에 오늘도 북한은 불안정을 초래하는 탄도미사일 실험을 계속했다며 미국은 앞서 이번 주에 발사된 5발의 탄도미사일과 함께 이번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1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 최근 일주일 사이 네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 같은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관여하길 촉구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불법적인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킬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는 데 그친 기존 논평에 북한의 위협적인 무기 개발을 저지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새로 포함한 점이 주목됩니다. 대변인은 또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D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이 일주일 사이 네 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두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알고 있으며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30일 성명에서 우리는 이번 일이 미국 개인이나 영토 또는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하지만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일으키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과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가 북한의 연쇄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 규탄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며 북한의 비핵화 대화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북한이 25일과 28일에 이어 29일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시험은 그런 활동을 중단하라는 안보리 결의를 계속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대변인실은 30일 VOA에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이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주요 당사국들과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한반도 정세는 비핵화와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이 다른 당사국들과 대화를 재개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진전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EU도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실은 30일 VOA의 논평 요청에 EU는 반복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에 대한 또 다른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불법적인 무기 체계를 추구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안보를 가져오거나 북한 주민들을 돕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위한 유일한 길은 북한이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하고 주요 당사국들과 대화를 재개하며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그리고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해 북한이 이 길을 택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29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탄도미사일 추가 실험을 감행한 북한의 결정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30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우리는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국은 우리의 동맹국 파트너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북한의 불법 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정부도 VOA에 캐나다는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실은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으며 대화와 외교가 북한 주민의 안보와 안정, 경제적 번영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제공한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향한 노력을 지지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동맹, 파트너들과의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통일부가 최근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촉구한 가운데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약품 등을 매단 대형 풍선을 북한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단체 박상학 대표는 지난 1일 오후 10시경 경기 파주시에서 마스크와 타이레놀, 비타민C,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사회문화 발전 역사를 수록한 소책자,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미국 상하원 의원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리는 동영상에 담긴 이동 저장 장치 등을 대형 에드벌룬 8개에 매달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가 풍선을 보내던 중 첩보를 입수한 한국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미처 날리지 못한 대형 풍선 등 물품을 압수했고 박 대표를 체포 연행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거듭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권 장관은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금지 조항 자체에는 반대하지만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민감하지 않느냐며 북한이 대북전단을 도발구실로 삼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에 국제사회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에 나선 탈북민과 인권단체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30일 북한 인권을 지지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우리는 개탄스러운 학대에 시달리고 스스로 변호할 수 없는 수백만 주민들을 대신해 계속 목소리를 내는 탈북민과 인권단체의 용기를 인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했다는 북한 정권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경은 봉쇄돼 있고 인도주의적 상황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어린이를 포함한 1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북한 전역에 퍼져 있는 수용소에 구금돼 있는 상황에서 정권은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뒷받침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자원을 전용하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프라이스 데비니는 탈북민 중 많은 사람이 학대에 취약한 상태로 남아있고 초국가적 탄압을 받는다며 우리는 망명을 희망하는 북한 주민이 겪는 역경에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즉결 처형과 고문, 자의적 구금, 강제 낙태, 그리고 다른 성 관련 범죄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라이스 데비니는 국제사회가 이런 인권 유린에 책임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동맹 파트너와 협력해 책임 규명을 촉진하면서 북한 안팎 그리고 북한 내부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늘리는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한 인권단체와 탈북민 단체 등은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진행합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이신남 한국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사는 방미기간 국무부와 백악관 등 미 행정부와 함께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합니다. 이 대사는 6일에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스탠퍼드 대학 아태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7월 한국 정부는 2017년 이후 약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대사에 이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에 계속되는 핵활동에 우려를 나타내고 비핵화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핵확산 금지 조약에 복귀하고 국제사회의 검증 활동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제66차 총회 마지막 날인 30일 북한의 지속적인 핵활동을 규탄하면서 핵무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Now we can proceed with the adoption.
이번 결의안은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 가동과 신고된 영변 원심분리기 가동, 강선단지 움직임 등 북한의 최근 핵활동에 대한 IAEA 총회 보고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영변 핵시설 실험용 경수로의 냉각 시스템을 다시 실험하고 경수로 인근 건물과 원심분리기 농축시설에 부속 건물을 신축하는 등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된 데 주목했습니다. 또 북한이 풍계리핵 실험장 3번 갱도를 복구하고 인근의 지원 건물 여러 채를 새로 지은 정황이 포착됐다며 핵실험장 제거는 신고된 원심분리기 농축시설 증설과 마찬가지로 매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이러한 활동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으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 NPT 안전조치협정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IAEA와 신속히 협력하며 IAEA 사찰단 부재기간 발생한 모든 미해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다가 2003년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했으며 IAEA는 지난 2009년 북한의 요구로 철수한 뒤 북한 핵시설을 검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7개국의 서명을 받아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캐나다 대표는 전날 총회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최근 핵활동에 대한 IAEA 사무총장의 우려를 상기시키며 북한에 강력하고 일치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n the words of the Director General, these activities are deeply troubling.
한국 대표는 결의안 통과 직후 발언을 통해 이번 결의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지속가능한 평화, 안보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결의안이 북한 핵 문제는 외교와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우리의 공통된 신념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e resolution before us reflects our common belief that the DPRK nuclear issue
이어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과정에 착수하면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는 담대한 구상 계획을 발표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한국은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긴밀히 협조해 외교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대표는 북한이 핵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IAEA 사무총장의 최근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며 이번 결의안 채택은 이런 우려를 평가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This conference adopted a consensus text reflecting these factual updates.
이어 총회는 북한의 행동은 결코 받아들여지거나 정상화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위반과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확고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북한의 최근 핵활동 정황을 담은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총회에서 이번 결의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했던 중국은 이날 재개된 회의에서는 수정 의견을 철회해 결의안은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중국 대표는 북한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견해를 중국도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결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보이며 동시적, 단계적 접근법을 통해 광범위한 합의를 촉진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대표도 북한에 대한 이번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입장 등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당면한 문제 해결에 실질적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라며 실망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혐의로 스페인 신병 인도 결정을 받은 크리스토퍼 안 씨의 보석 조건이 일부 완화됐습니다. 검찰은 안 씨의 구금이 적법하다는 내용의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중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진 로젠블루스 판사가 크리스토퍼 안 씨의 보석 조건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29일 공개된 명령문에 따르면 로젠블루스 판사는 안 씨의 이동 가능 범위를 대폭 늘리고 외출 가능 시간 등을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택에서 약 80km로 제한됐던 안 씨의 행동 반경은 중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관할 구역으로 약 4배 늘었습니다. 또 기존 오전 8시에서 자정까지였던 외출 가능 시간은 1시간 늘었으며 매일 해야 했던 사법당국 관계자와의 화상통화도 일주일에 한 번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안 씨 측이 제거를 희망했던 발목 추적 장치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또 반북단체 자유조선 관계자 등과의 접촉 금지 규정 철폐도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9년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침입해 납치극을 벌인 혐의로 같은 해 4월 체포됐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안 씨는 지난 5월 미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으로부터 스페인 신병인도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반발한 변호인은 미 연방법 집행기관인 미국 보안국에 안 씨에 대한 인신보호 청원을 냈습니다. 인신보호 청원은 미 연방기관 구금 조치의 적법성 여부를 미 법원이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로 안 씨의 구금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정될 경우 스페인 신병 인도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변호인은 이어 안 씨의 보석 조건도 완화돼야 한다며 지난달 12일 법원에 요청서를 제출했었습니다. 당초 로젠블루스 판사는 발목 추적 장치 제거 등을 포함한 안 씨 측 요구를 모두 수용했지만 사흘 만에 법원 절차에 실수가 있었다며 이를 번복했습니다. 이후 23일 법원은 안 씨 측과 검찰이 참석한 가운데 보석 조건을 다시 심사했고 그 결과를 담은 명령문이 이날 공개된 것입니다. 한편 이날 연방검찰은 안 씨의 인신보호 청원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식 문건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문건에서 스페인 수사당국이 제출한 증거가 안 씨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고 있으며 안 씨도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씨의 혐의가 명확한 만큼 구금 자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 안 씨 측은 스페인에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재판부의 인신보호 청원 수용 여부와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변호인은 안 씨의 신병이 인도될 경우 북한이 스페인에서 안 씨를 암살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분명히 밝히지만 미국은 북한의 인권 유린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다만 안 씨의 주장과 달리 암살과 관련된 이 사안은 신병 인도를 결정하는 법원에서 다룰 주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검찰의 문건이 인신보호 청원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안 씨의 변호인도 조만간 검찰 주장을 반박하는 문건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부가 인신보호 청원을 수용할 경우 스페인 신병인도는 취소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구치소로 옮겨져 신병인도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미 국무장관이 미국 시민의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신병인도를 반대한다면 안 씨는 스페인으로 향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서 BOA는 전 국토안보부 고위관리의 서한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크리스토퍼 안 씨의 신병인도 결정을 막기 위해 관련 부처 간 회의를 개최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1월까지 국토안보부에 근무한 이안 브레크 전 법무담당관 대행은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서한에서 당시 국토안보부는 다른 정부 부처와 안 씨의 스페인 신병인도를 피할 수 있는 잠재적 방안을 협의 중이었다며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안 씨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최고위급 접촉을 통해 지난 몇 년 동안 누적됐던 이견을 순조롭게 해소하고 있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전통적 외교 안보 문제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대표되는 경제 현안까지 양국 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무기 기술을 급진전시키고 대담한 공격 전략을 구사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확장 억제력을 한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30일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브리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과 앨런 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의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먼저 클링너 선임연구원님, 해리스 부통령 등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방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연쇄 방문을 어떻게 보시는지, 미한 관계 현 주소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Some of the visits were happenstance because Vice President Harris had been in Japan for former Prime Minister.
일부 방한은 우연이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아베 전 총리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쿼드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죠. 하지만 펠로시 의장을 비롯해 대통령과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중요했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위협에 대한 공동 전략과 다양한 현안에 관해 논의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과시하고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이죠. 저는 전반적으로 미한 관계가 매우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양국 관계를 악화시켰던 장애물들을 제거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윤 대통령은 우선순위에 대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죠.
김 선임연구원님,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 중 논의한 여러 사안 가운데 한국인들이 크게 관심을 가진 건 미국의 새로운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거듭 한국의 우려를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미국 정부가 곧 행동에 나선다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선거 이후까지 한국이 좀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So I think that means that the South Korean concerns have been heard by the White House and U.S. government.
백악관과 다른 부처 관리들이 한국의 우려를 잘 들었고 그런 우려 중 일부를 해결할 방법을 찾겠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이미 법률로 제정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입법 문제는 미국 의회만이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실망을 줄 수 있지만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어서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 의회 내 긍정적인 기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이 한국 기업들에 대해 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 적용을 2026년까지 유예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저는 초당적으로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한 동맹이 과거에도 여러 난제를 극복한 만큼 양국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한국인들은 이 문제를 무역 장벽으로 받아들이는데요. 크링터 선임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Well, economists I've talked to said that the IRA likely violates WTO agreements.
경제학자들은 재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세계 무역기구 WTO 규범과 미한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 이 문제에 대해 더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정부들은 때론 이견 해소를 위해 아주 느리게 움직이곤 합니다. 그리고 김 연구원이 지적했듯이 이는 입법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가 관여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한국인들의 전반적인 생각은 미국의 칩4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 요청에 응했는데 미국이 이런 보호 무역주의 조치를 하는 건 좀 일방적이지 않냐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한국의 우려를 해소해야 합니다. 법이 국제협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김선임 연구원님,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듯이 미한 관계는 이제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동맹, 경제와 기술 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비무장지대 DMZ 방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Well, I think the Vice President's visit to DMZ reflects a core essence of the U.S.
부통령의 DMZ 방문은 미한 군사 동맹의 핵심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두세 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지 하루 만에 미국 정부의 2인자가 북한과 가장 가까운 지역을 방문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흔드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잔혹한 독재를 규탄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정부가 남북한에 매우 강력한 신호와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북한의 점증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죠.
김선임 연구원님,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공동 대응 조치를 즉각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종의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재 강화 외에 어떤 실질적인 조치가 가능할까요? 북한 정권을 실제로 아프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Well, we'll have to wait and see what specific countermeasures that U.S.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will.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국제 고립 심화를 감안할 때 국제적 대북 제재 협력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이 문제에 협력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미국과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는 북한에 더 많은 정보를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정권은 외부 정보 유입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죠.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것도 또 다른 우선순위입니다. 북한 정권이 팬데믹 봉쇄 기간에도 사이버 역량을 진전시키며 수익 창출을 위해 거금을 훔치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사이버와 정보 유입 외에 또 어떤 실질적인 방법이 있을지 클링너 연구원님이 좀 말씀해 주시죠.
Well, President Biden and Yoon have already agreed that they would resume the rotational deployments of U.S.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이미 미 전략 자산의 한반도 순환 배치 재개에 합의했고 우리는 로널드 레이건 항모가 동해상에 이미 전개된 모습을 봤습니다. F-22나 F-35 같은 폭격기와 이중능력 군용기를 한반도나 인근에 보낼 계획은 이미 세운 것 같습니다. 또 추가 군사훈련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핵실험 직후 가하려는 어떤 제재도 오늘과 어제 그 전에 가할 수 있던 것들입니다. 역대 행정부는 단순히 정치적 대응이나 신호로 사용하기 위해 북한이 미국 법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음에도 제재를 유보했었습니다. 우리는 미국 금융체계에서 돈세탁 범죄를 저지르는 12개 중국 은행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2017년 트럼프 정부에 이 명단을 보냈지만 아무 조치도 없었죠. 우리는 북한을 위해 돈 세탁을 하는 중국 은행에 단 1달러의 벌금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김 연구원님, 최근 북한은 로널드 레이건 함이 인근에 있는데도 미사일을 쐈습니다. 북한은 과거 미국의 전략 자산이 인근에 있을 때에는 이런 도발을 하지 않았는데요. 북한 정권이 더 대담해진 걸까요? 아니면 앞으로 이런 현상을 계속 보게 될까요?
Yes, I would say yes. Since Russia invaded Ukraine and threatened to use nuclear weapons.
그렇다고 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핵무기 사용을 위협한 이후 북한 지도자를 어느 정도 더 대담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지난 4월 열병식에서 북한의 근본 이익 침탈 시 선제 핵 공격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몇 주 전에는 임박한 위협에 대응해 핵 선제 공격을 명시한 핵 무력 법제화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전략 자산을 동원한 미한 연합훈련 중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죠. 이 모든 건 북한이 더욱 대담해지고 더 큰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님, 많은 사람들은 북한의 핵 개발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한국을 더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It's both. So it's simply looking at the range of the missiles
they have some that would only
둘 다입니다. 사거리를 보면 한국 전역, 일본 전역, 괌의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들이 있고 미국 본토 전체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런 역량을 가진 거죠. 북한은 계속 역량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한 전략적 공격도 위협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한국과 일본을 강압하거나 실제 공격에 나설 때 미국이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죠. 중거리 전술 핵무기는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미군이 일본을 거쳐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전장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위협할 수 있죠.
김선임 연구원님,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핵무기를 개발하는 건 미국이 한반도 분쟁에 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설명인데요. 미국이 자국 도시 한 곳을 희생하면서까지 한국의 확장 억제를 제공할까요?
So as the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threats increase, many South Koreans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많은 한국인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표하며 방금 언급한 그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에 2만 8,500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이 주한미군을 공격하면 미국을 무력 충돌로 끌어들인다는 것을 의미하죠. 북한이 미국을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위협하든 말든 상관없이 말이죠. 주한미군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매우 강력한 공약을 의미합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님, 2만 8,500명과 도시 한 곳 중 선택을 해야 할까요?
Well, the short answer to would the U.S. risk a city to defend South Korea? The short answer is yes.
미국이 한국 방어를 위해 미국의 도시 하나를 위험에 놓이게 할 수 있는가? 짧은 답은 그렇다입니다. 미국은 수십 년 동안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유럽에도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미국은 냉전 시절에 본 파리, 런던을 보호하기 위해 워싱턴 D.C., 뉴욕, L.A.와 다른 도시들의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우리는 확장 억제 제공을 공약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련과의 핵 교전으로 수천만 명의 사상자를 감수할 용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한국에도 동일한 공약을 했습니다. 미국의 역대 행정부가 확인한 확장 억제 공약은 재래식 전력, 탄도미사일 방어, 핵 우산을 포함합니다.
클링너 연구원님, 냉전 시절 파리를 언급하셨는데요. 프랑스는 핵무기 개발을 강행했습니다. 한국은 왜 다른 선택을 할 것이라고 믿어야 하죠?
Well, there has been advocacy within South Korea for South Korea going nuclear or
한국에선 한국이 핵무기를 자체 개발하거나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할 것을 요구 혹은 요청하는 데 대한 옹호론이 있어 왔습니다. 둘 다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자체 핵 개발과 미국 전술 핵 재배치, 심지어 대선 유세 당시 옹호했던 핵 공유에도 관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우리의 동맹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여러 부정적인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따라서 동맹을 안심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과 앨런 김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밀착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주둔하는가 하면 북중 화물열차 운행도 재개했습니다. 북중 밀착이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끌고 갈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9월 25일부터 이어진 3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다시 도발 모드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1월부터 6월까지 18차례에 걸쳐 미사일 31발을 쐈습니다. 그러나 6월 5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마지막으로 석 달간 조용히 지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훈련 기간 중에도 별다른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겁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켄고스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북한과 중국이 보조를 맞추거나 역할을 분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중 밀착은 외교, 군사, 경제 세 가지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28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평양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군사 분야에서도 북한과 중국은 공동 전선을 펼쳤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26일 동해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시작하자 중국도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해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은 미한연합훈련이 진행 중인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떠있는 해상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켄고스 국장은 중국이 직접 미 항공모함을 겨냥한 적대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대신 미사일을 발사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ith an aircraft carrier and stuff, China doesn't want to react directly to it, so North Korea does stuff.
경제 분야에서의 북중 간 협력도 두드러집니다.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 날인 26일,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로 가는 북중 화물 열차가 150일 만에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중국은 또 북한에 식량을 공급했습니다. 중국은 7월에 만 톤의 식량을 제공한 데 이어 8월에도 11척의 선박을 동원해 남포항에 상당한 식량을 수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중 관계에서 6월에서 8월 석 달을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북한이 이미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시기였습니다. 3월부터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복구를 시작한 북한은 5월 말 이미 기폭실험까지 완료했습니다. 과거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 대학 교수는 북한과 중국이 막후해서 핵실험과 중국의 공산당 대회, 미한연합훈련, 식량, 그리고 화물열차 운행 등 여러 문제를 놓고 논의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y guess is China says he shoots missiles, that's okay.
우선 핵실험과 관련해 중국은 10월 16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공산당 당대회까지 자제를 요청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당대회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3년임이 시작되는 중요한 정치적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를 앞두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그야말로 남의 잔치에 재를 뿌리는 격이 된다고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20차 대회 이전에 북한이 핵실험하게 되면은 뭐 전치상의 재를 뿌리는 것으로 중국은 인식할 수가 있죠. 중국으로서는 아예 막을 수 없다면은 공산당 대회 이후로까지 연기시키는 것을 현실적인 목표로 하고 있을 거로 봅니다.
중국은 핵실험을 늦추는 대가로 북한에 필요한 식량과 석유 그리고 북중 화물 열차 운행을 약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최대 현안인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조금씩 도발 수위를 올리다가 10월 16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공산당 당대회 이후 핵실험을 하는 겁니다. 한국국가정보원도 28일 국회 보고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10월 16일에서 11월 7일 사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의 시나리오는 한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는 10월 16일 열리지만 시진핑이 총서기가 되는 것은 10월 23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핵실험을 할 경우 시진핑 주석은 집권 상기가 시작되자마자 북한 핵실험을 겪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도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10월 16일은 중국, 그다음에 10월 7일은 이제 미국 그 정치 일정인데 지금 그 카드를 쓸 만큼 지금 북한이 마지막 남기는 핵실험하는 카드를 쓸 만큼 지금 그렇게 다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국정원이 한 얘기도 여러 전제가 있는 개연성의 하나일 뿐이지 그때 한다라고 판단한 건 전혀 아닙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의 모종의 타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오는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정상은 그동안 5차례 화상회의와 전화통화를 했지만 아직 얼굴을 맞댄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미중 정상이 대면 정상회담을 할 경우 우크라이나와 타이완 문제와 함께 북한 문제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갱고스 국장은 중국이 미국의 북한 핵동결이나 핵군축 협상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I think China's view is what you need to do is freeze the program, not denuclearization, because denuclearization is a messy thing. It's going to take a long time. And
이에 대해 조한범 박사는 중국이 중재를 해도 미국이 제재 완화를 약속하지 않으면 북한은 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 그게 미국과 중국의 이익에 모두 공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모든 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있지만, 근데 문제는 북한은 지금 미국이 양보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만일에 미국의 선 양보가 없다 그러면 절대로, 혹은 선 양보가 아니라도 협상에 나갔을 때 확실한 북한의 요구 조건을 들어준다는 확신이 없으면 협상장이 안 나올 겁니다.
9월 들어 북한은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또 북한과 중국은 군사와 경제 분야에서 보조를 맞추며 미국에 맞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강화되는 밀착이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를 어디로 끌고 갈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2에서 4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 18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12도, 낮 18도. 양덕 아침 12도, 낮 18도. 신의주 아침 7도, 낮 15도. 구성 아침 7도, 낮 17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3도, 낮 최고 기온 14도. 강계 아침 5도, 낮 14도. 희천 아침 9도, 낮 17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흐리고 오후 맑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 기온 13도, 낮 19도. 개성 아침 14도, 낮 20도. 사리원 아침 12도, 낮 18도. 신계 아침 13도, 낮 19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오후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온산은 아침 17도, 낮 20도. 장전 아침 16도, 낮 18도. 평강 아침 16도, 낮 19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14도, 낮 17도. 장진 아침 6도, 낮 11도. 청진 아침 10도, 낮 15도. 김책 아침 12도, 낮 17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구름 많이 끼겠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4도, 낮 11도. 김영권 아침 4도, 낮 8도. 삼지연 아침 영하 2도, 낮 5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2에서 4m로 일겠고 동해 북부 먼 바다는 2에서 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5m, 먼 바다는 2에서 4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sbs.com 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스웨덴 유전 학자 스반테 페보 박사가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3일 멸종한 인류인 호미닌의 유전체와 인간의 진화 과정에 대한 발견 공로를 평가해 페보 박사가 수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성명에서 고대에서 현대로 이어진 인류 유전자의 흐름은 오늘날에도 생리학적인 연관성이 있다며 그 예로 감염에 반응하는 인간의 면역 체계가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페보 박사의 발견은 무엇이 인간을 독특하게 만드는지 파고들 수 있는 기초를 제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페보 박사는 인류 역사의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고고학 및 고생물학 유적에서 유전자 서열 검사 방법을 개발한 후 인간 기원에 대한 연구를 변화시켰던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페보 박사는 노벨상 상금으로 1,000만 크로나, 약 9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올해 노벨상 부문별 수상자 발표는 오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발트 3국 등 동유럽 9개국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지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발트 3국을 비롯해 체코, 북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9개국 정상들은 2일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30개 나토 국가 모두 쿠유에 대한 군사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방어하는 것을 지지하며 러시아가 점령한 모든 영토에서 즉시 철수하고 모든 동맹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대량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2008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나토 정상 선언문에서 이미 합의한 결정이라면서 이에 대해 확고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4개 지역 병합을 지지할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성명에 따르면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이스탄불에서 안드레이 예르막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러시아가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과 동맹국들은 단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병합을 지지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 국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설리번 보좌관과 예르막 대통령실 실장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와 식량 수출을 논의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면 미국이 군사 대응을 해야 한다고 미국 전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주장했습니다.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CIA 국장은 2일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장과 크림반도 및 흑해 모든 함대에서 식별할 수 있는 모든 러시아 군사력을 제거하는 나토의 집단적 노력을 주도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과 나토가 전쟁에 개입하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집단적 방어를 촉구하는 나토 헌장 제5조를 발동시킬 상황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동맹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퍼트레이어스 전 국장은 러시아가 사용한 핵무기의 방사능 낙진이 나토 회원국에 피해를 입힌다면 나토 헌장 제5조를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핵공격은 매우 끔찍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응해야만 한다는 점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면한 전장에서의 현실은 돌이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엉터리 동원령과 합병, 핵무기 위협을 하더라도 이것이 판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시점에서 이것을 인정하고 협상을 시작할 때가 올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것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말했던 궁극적인 종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퍼트리어스 전 CIA 국장은 앞서 이라크 주둔 미군 최고 사령관에 이어 아프가니스탄 주둔 연합군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10월 4일 VOA 새벽 방송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